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봉독해드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읽은 6장 1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세우신 일이라는 주제로 묶일 수 있는 단락입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한 그 결론, 마무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열두 제자를 세우신 일이지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러 산으로 굳이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이제 앞두고 계신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제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열두를 따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는데 이 사도란 말은 이때 처음으로 칭하셨는지 아니면 나중에 사도라고 칭하여지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는 이 본문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여기 이제 분명히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굳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으셨다라는 말을 보면 이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는 일은 아주 예수님께 중요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자 세우는 일이 예수님께 왜 그리 중요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제자들은 무슨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길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기에 제자들까지 뽑으셔야 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앞에 힌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5장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5장 10절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하게 될 일이라고 소개하신 내용이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취하리라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수동태로 낚였다에 해당하는 단어죠. 여러분 낚였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에겐 별로 좋은 어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는 무슨 일 때문에 낚였을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를 사람 낚는 일에 부르신 걸까 하고 묻게 되겠죠. 과연 베드로가 이제 감당하게 될 사람을 낚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 속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면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과 관련된 일관된 일을 또 제자들에게 시키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5장 6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6장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6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제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제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일에 이제 직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죠. 9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말씀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 구절이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이 5절에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뭐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원래 그런 거다. 지난주에 설명 들으신 대로 그렇게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안식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안식일에 벌어지는 일이란 선이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이라는 말은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는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훨씬 가깝게 얘기하자면 생명을 구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하러 오셨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러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자,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다는 정도의 의미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이 약동한다는 얘기죠. 손 마른 사람에게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손이 원래 창조되었듯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하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동안 못했던 것을 다 덮을 만한 일이 이 회복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생명을 회복시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즉 그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이처럼 생명이 뛰놀고 약동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5장 1절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사건 속에 이제 담겨 있었죠. 5장 1절 한번 다시 가보시죠.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배 타고 이제 여러 가르침을 하시다가 문득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깊은 곳일까요? 그물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기를 잡는 것일까요? 예, 다 중요한 말일 텐데 아마도 이 말을 압축하여 다시 표현한다면 다시 그물을 내려라 정도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있듯 그 시몬은 지금 이런 형편이었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시몬과 그 팀은 지금 밤 내내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잡은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자, 그런 시몬에게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분히 충전을 해서 지금 무슨 말이든 들을 만한 기분도 아니었을 것이고 할 만큼 했는데 수확은 없고 몸은 몹시 피곤한 그런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말은 아주 피곤하여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시몬이 하는 얘기라고 들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 저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벌어진 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은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서 건져 올릴 만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걸려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장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것과 비슷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시려고 할 때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때까지 나누셨습니다. 어찌나 많이 나누셨는지 그 여러 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지금 비슷한 장면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고 싶은 계획은 없었을 테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날 아무것도 못 잡은 형편에 다시 그물까지 던지면서 뭐 이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에게 차고 넘치는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기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실 때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장면은 6장에서 읽은 손 마른 사람의 처지와 아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이 있지만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건강을 돌려주셨던 것처럼 그물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어부에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가져다 주신 일,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이 겪었던 것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손이 마른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 회복시키는 일이 지금 이 베드로라는 제자를 첫 번째 부르시는 사건에서 이제 기록된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할 것이다. 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사람들 만나서 하게 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런 일이었겠죠. 10절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 앞에 보면 2번이라고 각주 표시가 있습니다. 밑에 가보시면 사로잡으리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죽이려고 잡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할 일은 어디선가 설득을 잘해서 정신을 쏙 빼놓게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더 제대로 살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회복을 가득 경험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왜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아마 예수님의 이 행하심 앞에 도저히 예수님을 자기와 그 동류의 사람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 엎드리죠.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기묘하게도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실감을 하여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이후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단어로 여기 소개되고 있죠. 뒤에 보면 중풍병자 사건 기억나시죠? 5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사건 보면 앞에서 이제 본문으로 다뤘었는데 병나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나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와 같은 회복을 나눠주시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틈은 없을 테니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기로 하십시다.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 인생의 한 장면에 대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부로 사는 일, 거기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일도 있고 보통 잡았던 일도 있고 그 도무지 잡을 수 없었던 적도 있었겠죠. 그런 어부로서의 살아가는 일 가운데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일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벌어졌던 일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5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는 인생의 한 장면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인생이 통째로 전날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인데 자, 나병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예수님 말씀 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죠. 레위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164면입니다. 그 13장 1절부터 쭉 그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제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얘기가 13장 내내 나와 있고 14장 2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가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하게 되면 혼자 나았다고 할 수 없고 제사장을 만나 낳는 것을 입증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제 절차들이 나왔죠. 이거 지금 이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13장부터 보면 이제 그 이렇게 그 진행이 됩니다. 몇 구절 읽어보죠.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나병 맞으면 부정하다라고 판결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벌써 3절에 나오는데 그 13장이 굉장히 길죠. 그 왜 긴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병이라고 판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정하고 나서 7일 후에 다시 봐라. 그때 봤더니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피부병이라고 판결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볼 수 있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3장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큰일인데 그 피부병인지 그 피부병이 아닌데 그 병에 걸린 것처럼 될까 봐 계속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대체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길래 그것이 이제 45절 46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45절 46절 자 나병으로 확진이 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라고 확진이 되면 이렇게 하라고 하죠. 자 옷을 찢어라 그리고 머리를 풀어라 자 윗입술을 가리라는 얘기는 코 아래로는 다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면을 쓰라는 얘기죠.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45절에 있듯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자,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를 자기 옆에 둘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나병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제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는지는 그거대로 깊은 사연이 있겠지만 나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엎드려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 앞이 아닐 때는 어떻게 그 소리쳤던 사람일까요? 내 인생은 망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홀로 떨어진 채 인생에 아무 그림도 그릴 수 없이 끝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와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다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환자의 환부를 보시고 마음이 몹시 아프셔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인생 전체에 대해서 아무런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나았음을 입증받으라.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너는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성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신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실감해 볼 수 있습니다. 5장 27절로 가보시면 시몬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를 부르신 사람이 나오죠.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 부르신 사건인데, 자,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자,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하죠.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게 왜 보였을까요? 보통 지금 같으면 세관은 밖에 있어야, 그 밖에 있지 않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 이제 세금을 걷는 일을 이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정부에서 그 권리를 팔죠. 그 세금 거들 권리를. 그러면 그 로마 제국이 그 정부에서 받아야 될 세금만큼을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권리를 획득하고 미리 그만큼은 내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 정부에 냈던 그 걷어야 했던 세금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직접 그 세금을 사람들한테 걷어야 되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에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세리장이고 그 세리장 밑에 이제 실무하려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리죠. 그런데 이제 세리들이 받던 세금 중에 하나가 이제 통행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이 시절이었다면 교회 오실 때까지 구 몇 개 지나오셨습니까? 이제 구 하나 지나올 때마다 그 패스 하나씩 새로 끊으셔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 보고 기분이 안 좋았겠죠. 움직이기만 하면 돈을 거두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건 통행세 받으려고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제 회당에서도 내쫓았다고 이제 얘기하죠.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보통의 경우에 이 세리에게 눈길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리는 앞에 나병 환자와 똑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안 끼워주죠.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나를 따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다 얘기하시지 않지만 이 말씀이 그 이 레위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무게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부름이라면 나는 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너는 나를 따라도 된다. 자, 너는 우리 편이 돼도 된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의 의미를 알았었는지 그 시몬한테는 임무를 주셨지만 레위한테는 아직 임무도 주지 않으셨는데 레위가 마치 시몬의 이야기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29절을 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자, 왜 불러왔을까요? 자, 잔치 벌이려고 불러왔습니다. 자, 이 잔치 어떤 잔치일까요? 이분이 우리도 함께 있어도 된대라고 열려있는 잔치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와 있게 됐을까요? 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절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별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도무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면 세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런 사람들만 와 있나 싶은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에 다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잔치에 와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문 열어보고 사람이 아무도 안 왔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얘기. 왜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을 붙이는데 그 말 예수님이 끼어드시죠. 지금 제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확 끼어드셔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여기 그 핵심이 나와 있죠. 나는 이런 일 하러 왔다. 자,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병든 사람들. 난 의사로 병든 사람들에게 온 것이다. 자, 의사가 병든 사람들에게 하면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겠죠. 자, 환자하고 어울리려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 사람들을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병든 자의 의미를 얘기하시죠. 이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지금 죄인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왜 굳이 이 죄라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읽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런 일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의 표본이었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너희야말로 이런 일을 겪은 당사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벌어진 그 일은 너희에게만 벌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벌어질 일은 이런 것이죠. 참, 무기력한 자에게 생명이 약동할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한밤을 그대로 떠나보냈던 어부에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어지는 일,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삶 자체가 파손되어 박살이 난 것 같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생명이 불어넣어졌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이들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조차 배제되어 함께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제 너희도 안으로 들어가자, 너희도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이 제자들을 통해 허락될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겪은 일, 그리고 제자들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셨던 사람들의 이 형편들,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청년기에 가장 날카롭게 경험하는 것, 이제 외로움이라고 얘기하죠. 자, 외로움은 청년기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청년기에는 훨씬 감수성이 예민해서 이 외로움을 더 쉽게 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외로울까요? 예, 무기력해서 외롭죠. 인생을 돌아보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을 돌아보니, 예, 앞을 봐도 소망할 것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 때마다 내 가능성은 더 좁아지는 것 같고 내 어깨를 누르는 과거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 우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 속에 있지 않고 나만 외톨이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박탈감, 고립감, 배제된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삶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잿빛인 것 같죠.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끝날 것 아니다. 자, 갖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와봐라. 내가 이 정도만 갖추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물 내와라. 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망했다고 느껴지느냐? 와라. 내가 손을 대서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라고 신음하는 우리에게 너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부르시는 그런 잔치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우리들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들만 그런 복을,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그런 초청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리고 우리들을 세우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초청을 전하도록 하시죠. 자, 그처럼 제자들로 살아왔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가서 그 부름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거하여 살게 될 때에 자신이 누구인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아 사람을 낚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파편이 되어 망가진 삶을 삶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다시 회복할 소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아 행하고 있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버티는 만큼 세상에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 일을 버티고 있다면 마치 텐트에 폴대가 있는 만큼 텐트 위에 공간이 세워질 수 있듯 이 세상에도 이 생명이 주어질 공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나 혼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로 족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무서워할 때가 아니다. 너는 사람을 낚아야 한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이 세상에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고 내 삶만 붙들고 망설이고 있다면 세상에 나아갈 복이 멈춰진 채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신음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낙망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저희에게, 그리고 삶이 버거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꾸 되뇌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생명을 다시 허락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영광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 신음하는 모든 이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곳마다 삶의 넉넉함을, 인생의 복됨을, 생명의 부요함을 사람들이 맛보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펼쳐지는 것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